계시록 15번 메시지 빌라델비아 교회 대환난전의 휴거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회복 안의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빌라델비아란 헬라어로 형제 사랑을 뜻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19세기 초 영국에서 주님께 세우심을 받은 형제들에 의해 이루어진 합당한 교회 생활을 예시합니다. 마치 4대 교회로 예시된 개혁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로 예시된 변절한 천주교회에 대한 반응이었듯이 형제 사랑의 교회는 죽은 개혁교회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절한 천주교와 타락한 개신교 모두에 대한 반간증으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거룩한 분, 진실한 분. 7절은 거룩한 분, 진실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에 대해 주님은 거룩한 분, 진실한 분이요. 회복된 교회는 그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 거룩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회복된 교회에 대해 주님은 또한 다윗의 열쇠, 곧 열고 닫을 권세가 있는 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분은 사람에게 온 피조물들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사람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세가 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이 권세를 상실하여 그것을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아벨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의 생애 안에서 우리는 이 권세를 보지 못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안에서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이 권세를 보지 못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지만 사실은 다윗에 의해 지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 건축의 배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계시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람을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그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도시 안에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표현을 상징하고 성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에 계시된 그 형상과 통치권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성전과 성에 이루어집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그분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왕은 땅을 다스림으로 그분을 대표하면서 성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입니다. 다윗이 쥐고 있던 열쇠는 하나님의 전체 통치권에 대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온 우주, 특히 인류를 포함합니다. 이 통치권은 왕국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성전을 위해 준비물들을 마련했던 사람에 의해 소유된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의 예표일 뿐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참 다윗은 그리스도, 곧 더 큰 다윗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집이요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과 대표를 갖습니다. 더 큰 다윗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곧 참 성전을 건축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왕국, 곧 그분이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 정권을 행사하는 통치 영역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을 위해 온 우주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곳이 그리스도께서 쥐고 있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심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지배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십니다. 열고 닫는 분. 또 7절은 그리스도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적인 열쇠, 곧 하나님의 경륜의 열쇠가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여시고 또 닫으십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계시록에서 발견되는 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오 구약에서 계시된 것들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의 열쇠에도 해당됩니다.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깊은 사상이 거기에서 발견됩니다. 이사야 22장에는 그리스도가 비단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못 혹은 쇠기이실 것임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못이라는 말을 들어본 그리스도인은 극히 드뭅니다. 만일 당신이 이사야 22장의 문맥을 살펴보고 계시록 3장에 있는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문맥을 읽어본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2장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결국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합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 안에서는 성전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지성소의 확대판인 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서 열고 닫으시는데 이는 우리로 거룩하거나 신령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건축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른바 거룩함이나 영성을 뒤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어떤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신령해지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무언가를 보았을지라도 그들은 다소 단견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은 거룩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오. 영성은 영성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과 영성은 둘 다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거룩이나 영성의 이름이 아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주님은 나는 내 위에다 거룩이라고 쓰겠다 거나 나는 내 위에다 영성이라고 쓰겠다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거룩이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신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거룩을 갖고 계시지만 아직 새 예루살렘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더 많은 영성이 아닙니다. 그분은 새 예루살렘을 얻기를 갈구하십니다. 그분은 건축된 교회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오늘날의 베델인 하나님의 집을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기꺼이 보고자 합니까? 내가 18년 전에 이 빛을 보았을 때 나는 나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영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선포했었습니다. 어떤 반대자들은 그 문맥 중에서 이 문장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오. 위트니 스리는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 없다고 했고 또 하나님은 영성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나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지 않는 어떤 영성도 참된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교회 생활에 의해 시험받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의 영성이 교회 생활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영성입니다. 그것은 몸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암입니다. 수많은 소위 신령한 사람들이 암들입니다. 암은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의 질병입니다. 세균과는 달리 세포는 몸의 구성분자로서 그것들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세포들이 합당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고 너무 집중된다면 그것들은 암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시험될 수 없고 조정될 수 없고 균형 잡을 수 없으며 교회 건축에 들어맞지 않는 소위 말하는 영성은 암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를 거룩하거나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건축되어진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못이 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께 매달려 있는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옥문을 여시는데 열쇠를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갇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천주교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옥문을 여시고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 체험에 따르면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열렸던 모든 문들은 옥문들이었습니다. 비록 반대자들이 우리를 투옥시키고 교회를 감옥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열쇠로 해방됩니다. 오늘날의 다윗인 그분은 하나님이 열고자 하시는 것마다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일단 그분이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해방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모시신 그리스도에 의해 붙들어 메어진 많은 그릇들과 더불어 가정을 이룹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혀 있다는 깨달음과 느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못이시요 이 못에 의해 우리 모두는 땅으로부터 위로 붙들어 메어집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를 옥에서 해방시키려고 열쇠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 후 그분은 우리를 지면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붙들어 매는 못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 기둥들은 새 예루살렘의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쓰신다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본다면 당신의 안목이 바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당신이 거룩이나 영성을 추구했어도 목적 없이 거룩과 영성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표를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거룩과 영성이 모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참 다윗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열쇠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기둥들과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십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우리를 지면에서 떨어지도록 붙들어 매는 큰 못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태. 적은 능력을 가진. 3장 8절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태를 봅니다. 먼저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 높게 평가하여 이 교회가 강하고 우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께서 150년 전에 영국에서 형제들을 일으키셨을 때 그들 모두가 다윗 같았으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주님은 그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능력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강한 자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결코 초월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그분께 받은 것을 쓰십시오. 주의 은혜를 강탈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라도 그분으로부터 어느 만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 은혜를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그것을 쓰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하였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거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느 만큼의 은혜를 가진 작은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은혜가 그 용량에 있어서는 제한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한 그분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음.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분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의 뛰어난 한 가지 특색은 그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이들만큼 엄격하게 주의 말씀을 지킨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이단적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 우리만큼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가 아닌 순수한 말씀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들을 붙들기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통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음. 8절에서 주님은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세기 초엽 영국에서 형제들이 일으켜진 이래로 그들은 주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주의 표현이요. 이름은 주님 자신입니다. 변절한 교회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이단적으로 되었습니다. 개신교회는 비록 어느 정도 주의 말씀을 회복하긴 했어도 그 자신을 루터파, 웨슬레파, 국교파, 장로교파, 침례교파 등과 같은 많은 다른 이름으로 명명함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회복된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모든 이름을 포기했습니다. 회복된 교회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속해 있으며 어떤 교파들, 즉 어떤 이름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변절이요. 주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교회를 명명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스도께 배필이 되는 순결한 처녀인 교회는 그녀의 남편 이외에 어떤 이름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다른 이름들은 하나님 눈에 가증한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 생활 안에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사탄의 비밀한 교리 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수한 주의 말씀만 갖고 있습니다. 아멘. 회복된 교회는 교파들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름만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단들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수많은 다른 이름들을 높이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의 가장 현저한 표시입니다. 모든 이단들과 전통들로부터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른 모든 이름을 포기함으로써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회복된 교회 안의 가장 고무적인 간증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계시와 임재를 갖고 있고 빛이 충만하고 생명의 풍성을 가진 삶 방식으로 주님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 충족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등 다른 이름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이름,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취하는 것은 신중한 일입니다. 가령 당신이 스미스 부인이라 합시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존스 부인이란 이름을 갖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간음했음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오직 한 남편, 오직 한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의 교파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 내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릅니까? 왜 당신들은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장로교파라고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라면 왜 스스로 이런 식으로 부릅니까? 당신은 스미스 부인입니까? 그렇다면 왜 스스로를 존스 부인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당신을 존스 부인이라고 부르고 나는 스미스 부인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질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존스 부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들의 모든 일이 다물어졌습니다. 이름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결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와 동시대 사람인 조지 휘트필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갖지 않겠노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휘트필드는 영국인이었지만 영국교회의 이름을 포기하고 더 이상 그 이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는 결코 주의 이름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에 부과하여 심지어 그분의 이름 위에다 다른 이름을 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이 취한 다른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이름을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름들은 분열을 야기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장로교인이라 부릅니다. 그것을 취하는 것은 나를 음행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데도 당신이 여전히 그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이 이름을 떨쳐버린다면 그 즉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름 안에서 하나일 것입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그들의 소위 말하는 교회 건물의 외벽에 있는 이름은 그저 외적인 표시일 뿐이지 자기들은 사실상 그것에 주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표시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정직함을 이런 태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당회가 그들을 저지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분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열린 문을 가짐. 8절에서 주님은 보라, 내가 내 앞에 능히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분이신 주님은 회복된 교회에게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19세기 초역 합당한 교회 생활의 회복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이 항상 주의 회복에 활짝 열려져 왔습니다. 조직화된 기독교가 그 문을 닫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문은 더욱더 넓게 열렸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문은 전 세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열쇠는 교회의 머리에 손 안에 있지 반대자들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린 문을 가졌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교파들은 이 문을 닫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문을 닫으려고 시도할수록 주님은 문을 더 여셨습니다. 아무도 오늘날 주의 회복을 위한 열린 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한 그 문은 늘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유대 종교를 정복함. 9절은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해 있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고 말합니다. 유대인 회당은 중간 제사장들과 의문의 규례들과 물질적인 성전과 땅에 속한 약속들을 포괄하고 있는 유대교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교회는 위에 언급한 네 가지 것들을 고수함에 있어서 유대교의 그 오류와 완고함을 드러냄으로써 유대교를 정복했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했습니다. 메시지 11에서 지적했듯이 유대교도들은 육신 안에서의 유대인이지 영 안에서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적 관념들에 집착하는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목적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사탄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교회 앞에 굴복되었고 교회를 향한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파들은 사실상 오늘날의 회당들입니다. 당신은 회당이 무엇인지 압니까? 신명기 12, 14, 15, 16장에 게시되었듯이 하나님의 경륜은 땅에서 유일한 하나의 성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장소 외에는 다른 어느 곳도 그들의 경배의 중심지로 삼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선택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은 선택된 터 위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유일한 성전은 비단 하나님의 간증이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했고 이 타락으로 인해 분열이 들어왔습니다. 이 분열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합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지정된 터가 아닌 다른 곳에는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 부르는 경배의 중심지들을 설립했습니다. 회당은 타락된 경배의 중심지입니다. 오직 하나의 성전만 있어야 하는데 모두가 분열적인 많은 회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타락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이 예표를 교회 상황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임을 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각 분열마다 거기에는 하나의 경배 중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배의 중심지들이 오늘날의 회당이 되었습니다. 마치 성전이 하나인데 회당은 많은 것처럼 교회는 유일하지만 교파들과 자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 쓰여졌을 때 교회가 유대인 회당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회당은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예표론에서 볼 때 이것은 주님이 약 150년 전에 일으키셨던 실존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표적입니다. 1820년대 말에 영국에서 형제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성취로서 일으켜졌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유대인 회당이 아닌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교파들의 회당들에 의해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역시 비방과 유언비어의 대상이 되어 왔었고 오늘날조차도 많은 헛소문들과 비방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헛소문들과 비방의 근원은 오늘날의 회당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회복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마침내 모든 비방자들이 이 사실을 시인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비방하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우리는 왜 그들이 그처럼 강한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야말로 진실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고 간증하기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은 항상 새로운 빛을 갖고 있다고 시인합니다. 우리가 가진 빛과 이해는 모두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의 축복으로부터 나옵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아도 주님의 축복은 자랑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의 주의 회복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의 회복에 대한 모든 비난들은 정복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이 얼마나 그분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지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교파들 앞에서 그분의 교회를 옹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기독교의 평범한 일이 아니오. 인간의 통제 아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회복의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의 갈망이므로 그분은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접할 때 그들은 그분이 애지중지하는 것을 만지게 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를 사랑하시며 적대하는 유대인들은 교회에 대한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알려졌으므로 교회 앞에서 굴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 11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봅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회복된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회복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면류관이 누군가에 의해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 이제 우리는 빌라델비아의 이기는 자에게 준 약속을 살펴봅시다. 이 서신에서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된 교회 안에서 가진 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함. 10절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은 주님의 고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분의 인내로 거절과 핍박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국뿐 아니라 그분의 인내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그분의 거절당하심과 핍박을 겪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시련은 의심할 것 없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번째 나팔에서 지적되었듯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대환난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시련의 때로부터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그분의 약속처럼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이 대환난 전에 휴거될 것임을 가리키는데 이는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대환난 중에 남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님이 속히 임하심. 주님은 11절에서 회복된 교회에게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신에서 주님은 그 교회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를 그분의 오심에 대한 느낌 안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영감 아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신속한 재림은 우리가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분을 간증하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면류관. 면류관이 회복된 교회에게 주님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이므로 반드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 되게 함. 12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1장 17절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변화된 돌이 되지만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건축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상으로서 성취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을 얻거나 다른 것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꿈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꿈을 꾼 후에 야곱은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세워 기둥이 되게 했습니다. 그 기둥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원칙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많은 돌들을 세우시어 그분의 회복 안에 기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일단 돌이 건물 안에 기둥으로 세워지면 그것은 절대로 제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은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잠시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교회 안에 머문 다음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성전 안에 기둥으로 건축되었다면 설사 당신이 원한다 해도 당신은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이 건축된 적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 위에 기록할 것임. 하나님의 이름. 12절에서 주님은 또다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먼저 주님은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하나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표시합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으로 역사되셨음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지니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져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표시,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란 글자가 이기는 자 위에 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으로 흠뻑 적셔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그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지니는 것은 그가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의 존재 안으로 역사되어졌음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이 이기는 자는 또한 새 예루살렘의 표시를 갖습니다. 주님의 글은 언제나 사실에 일치됩니다. 원숭이 위에다 사자라고 쓰거나 고양이 위에다 어린 양이라고 쓴다면 그것은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 위에 쓰실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요 또한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임을 계시합니다. 주님의 새 이름.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기는 자들 위해 그분의 새 이름을 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 이름은 우리의 체험에 따른 것이리라. 나는 주님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 그것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체험하면 그건 역시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밀하고도 개인적으로 체험하면 그분이 우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분의 새 이름을 우리 위에 쓰심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표시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요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인 사람이요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인 주님 자신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기는 자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은 이기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 새 예루살렘에 의해 주님에 의해 소유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성인 새 예루살렘과 주님 자신이 모두 그에게 속해 있으며 그는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뜻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성 자체를 뜻하며 주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새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이 모두 이기는 자 안으로 역사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으로 언급된 것은 이 약속이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에서의 새 예루살렘은 오직 이기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될 것이며 반면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모든 구속받은 자들의 공통된 분깃이 될 것입니다. 그 영의 말씀하심. 회복된 교회는 또한 그 영의 말씀하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할수록 또한 우리가 그분의 회복 안에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에게는 강화된 그 영의 풍성한 말씀하심이 필요합니다.